MBC 정오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차례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합니다. 이미 출마한 윤상현 의원까지 국민의힘 당권을 둔 4파전이 본격화됐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휴일인 오늘 오후 나란히 국회에서 공식 출마를 선언합니다. 오후 1시 나경원 의원을 시작으로 오후 2시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1시간 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각각 다음 달 예정된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집니다. 출마를 공식화한 뒤 나 의원은 이철호 경북지사,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고 충북과 대구 경북 지역의 당원들을 찾아 선거운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위기론과 오랜 기간 당을 지켰다는 정치 경력을 강조하며 총선 직전 합류한 한 전 위원장과 차별화를 시도할 전망입니다. 지난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두 달여 만에 정계에 복귀한 한 전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영입한 진종호 의원, 재선 장동혁 의원, 초선 박정훈 의원을 최고위원 후보로 합류시켜 진용을 꾸렸습니다. 총선 이후 당 개혁 방안을 내놓을 걸로 보이는데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던 원희룡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첫 국토부 장관을 지낸 만큼 친윤으로 꼽힙니다. 제주지사와 장관 경험을 내세우며 원만한 당정 관계를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앞서 자신의 지역구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윤 의원은 수도권에서 5선에 성공한 경력을 내세우면서 민심이 윤심이 되도록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는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 시한을 이번 주말까지로 못 박은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원구성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섭니다.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남은 7개 상임위원장도 민주당 몫으로 선출하겠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7개 상임위원장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오늘 안에 원구성 협상을 마치고 내일 자정까지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받아 모레 본회의에서 원구성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가 4년째 9억 원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R114가 전국 아파트를 표본으로 가구당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2억 9,967만 원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체 아파트 평균 가격 3억 5,460만 원보다 9억 4,507만 원 높았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는 10년 전만 해도 3억 천여만 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9억 8천여만 원까지 벌어졌다가 지난해 9억 3천여만 원으로 줄어들더니 올해 들어 서울 집값이 상승하면서 다시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R114 측은 금융위기급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좁혀지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외에 파견돼 일하다 숨졌더라도 현지 법인의 지시를 받고 일했다면 국내 산재보호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지난 4월 대기업 계열사 소속 해외 파견 직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직원이 중국 현지 법인의 취업 규칙을 적용받고 현지 법인에서 급여를 받았다며 이 경우 산재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들은 근로장소가 중국이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한국 본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22의 일부는 조이팔 사건의 피해자 90명이 해경이 조이팔 일당의 밀항 정보를 받았는데도 조치하지 않아 피해액을 회수할 기회를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해경이 조이팔을 검거했더라도 원고들이 피해액을 회수할 수 있었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이팔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 사이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에게서 약 5조 원을 끌어모았다가 중국으로 달아났는데 이후 지난 2011년 중국 산둥성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습니다. 조이팔의 측근 강태용은 국내로 강제 송환돼 2017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22년이 확정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이탈리아에도 설치됐습니다. 비문의 문구가 편향적이라는 일본 정부의 항의도 있었지만 전쟁 범죄를 지워선 안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탈리아 스텐티노에서 변윤재 기자입니다.
푸른 바다가 보이는 이탈리아의 한 도시에 우리 민요 아리랑이 울려 퍼집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잊지 말자는 상징, 소녀상이 모습을 드러낸 날 현지 합창단도 힘을 보탰습니다. 소녀상이 해외에서 세워진 건 14번째로 이탈리아에선 처음입니다. 스틴티노 시의 리타 발레베라 시장을 비롯한 현지 지자체장뿐 아니라 유럽에서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애써온 시민들도 한데 모였습니다.
가장 큰 동기부여는 전쟁 중 벌어지는 성폭력에 대한 관심과 연대입니다. 소녀상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보편적인 일입니다. 리타 발레벨라 스텐티노 시장의 말입니다.
소녀상 옆에 새겨진 비문의 제목은 기억의 증언입니다. 그 제목처럼 과거사를 바로 보려 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강한 유감을 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외교당국 측은 행사 직전까지도 스틴티노 씨를 찾아 비문의 내용이 일방적이고 편향됐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발레베라 시장은 MBC 취재진과 마주한 자리에서 소녀상과 비문을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첫 소녀상은 앞으로 누구나 언제든 가까이 볼 수 있는 바닷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의료계가 대정부 대화 의지를 밝히며 내년도 의대 정원을 의제로 제시했지만 정부가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의대 교수와 개원의 등이 참여한 범의료계 모임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어제 첫 회의를 연 뒤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2025년 의대 정원은 절차가 이미 마무리됐기 때문에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앞서 이면택 의협회장이 사전 논의 없이 발표했던 27일 무기한 집단 휴진 방침과 관련해 특위는 무기한 휴진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휴진 추진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에 전국에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빗방울이 다소 굵어져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 5에서 30mm, 충청권은 5에서 40mm, 전라권과 경상권에는 5에서 20mm가량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0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1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